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푸라기가 뭐 든든한 생명줄이 될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게 되면 도움이 안 되는 것에도 우린 매달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급할수록 비이성적이고 또 무모한 선택에 빠지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옛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지푸라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은 내내 흉년이 들었거나 전쟁이 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을 찾았어요. 이렇게 볼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가까운 이웃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찾고 또 붙잡고 의지하는 지푸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그 지푸라기, 애굽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 의지했지만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표현대로라면 이집트는 도움이 전혀 될수 없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셔도 Only a loud noise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는 뭐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 피난처 같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는 샤온인데요. 강한 조롱의 뉘앙스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보다 든든해 보이던 애굽이라는 피난처가 실상은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조롱하는 빈 껍데기였다는 폭로입니다. 이미 소식을 또 들으셨겠지만 이틀 전에 또 일본에서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의 말로는 향후 일주일 정도는 규모 8 이상의 더큰 지진이 올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진 설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도 거대한 그 자연 앞에서는 그저 요란한 경보음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상의 안전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 또 집, 통장에 있는 잔고, 또 여러분의 실력, 또 좋은 부모님, 직장, 학교, 친구들. 그게 무엇이든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과 같을 뿐 그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오늘 본문부터 예레미야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 9개의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메시지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 이집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가장 본능적으로 의지하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열방 중에 이집트를 향해 가장 먼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분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붙잡는 나라,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확보되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겠다라고 믿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이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에서 볼때 이집트는 단지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웃 그 이상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옛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지금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조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 하냐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꿔 말하면 이와 같아요.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자녀들인데 왜 자꾸 예전의 주인, 네가 예전에 종살이했던 그 죄의 자리로 그 나라로 다시 피난처를 삼아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그 옛 죄의 습관, 그 중독에서 끄집어내시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나는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끊고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부터 노임받는 그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가 실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힘든 일이 찾아와요. 또 어려움을 만나요. 내가 나왔던 그 애굽의 옛 습관, 옛 중독, 옛 죄, 옛 방식으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져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며 거짓말할 거예요. 그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때가 좋았잖아.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다시 우리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냥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속임으로 지금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그래도 애굽에 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계속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가운데 그 열국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애굽이 결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별로 여러분 주님만 소망이시군요. 좋은 직장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급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직장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일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비자 필요해요. 영주권도 필요해요. 그리고 월세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능력 있어야죠. 스펙, 관계 다 필요해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필요한 것, 그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없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착각으로 전환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들이 마치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순간 거기에 내 궁극적인 안전과 꿈의 근거가 그것들이 되는 순간 그 좋았던 것들이 그 꼭 필요했던 것들이 결국 애굽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정말 정말 싫어하세요. 그 이유는 그 우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한 사람을 결국 함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죽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습관처럼 붙잡았던 그 이스라엘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지금 무너뜨리겠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붙들고 놓지 않는 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뭘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는 위기를 만나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붙잡는 그것이 바로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이집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기의 때 정말 다급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애굽 땅을 치겠다라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이 칼이 무서워서 전쟁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칼, 너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 애굽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믿고 붙잡았던 우상인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리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드는 애굽은 무너뜨리시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처음 읽어서는 한번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이웃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다만 법도대로 내가 너를 징계는 하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죄 이스라엘 너가 우상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나를 버리고 너의 생각,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살았던 너의 모든 죄 내가 대충 없이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너의 죄를 내가 처단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너라는 이스라엘, 너라는 존재를 내가 끝장내버리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법대로, 공의대로, 정의롭게 이스라엘을 처분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집트는 끝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려주시겠다고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애굽보다 낫다고 할 만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 반역, 불순종. 이집트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면 더 괘씸하고 더 완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완전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법대로 처분하겠지만 그러나 너를 사라지게 하지 않겠다. 너를 끝내버리지는 않겠다. 이 불공평한 은혜는 도대체 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41년 7월 수감자 한 명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요. 화가 난 나치 간부들이 본보기로 그 탈출했던 사람과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지하 감옥에 쳐넣어서 굶겨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10사람이 무작위로 뽑히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치셰크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비명을 지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향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대열 뒤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오게 돼요. 수용소 번호 16670번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어요. 그가 나치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폴란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딸린 식솔이 없소. 저 사람은 아내와 자녀가 있으니 제가 대신 그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순간 수용소 전체가 정적에 휩싸입니다. 나치 장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약 2주가 지나고 그곳에서 신부는 굶주림 속에 또 고통 속에 숨을 거두게 되죠. 대신 살아남게 된 그 프란치셰크는 1995년 93세의 나이로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내 수명으로 지금까지 산 게 아닙니다. 그분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공의대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그 안전장치 그것을 나의 현실적인 도움과 피난처로 삼고 그 놓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고요. 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향한 진노를 저에게 쏟으시고 저들이 받아야 할 완전한 멸망 Completely destroy 제가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심판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아직도 그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값으로 치러야 할 여전히 애굽을 기웃거리고 그래도 그때는 좋았지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틈만 나면 다시 옛 자리, 옛 습관, 옛 죄악의 삶을 기웃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지난 엊그저께죠, 월요일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런던 시내를 좀 구경시켜 드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빠지지 않고 꼭 보여드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런던 브릿지 건너가면 있는 그 대화제 기념탑이에요. 1666년 9월 2일 새벽에 한 빵집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이 겨우 4일 만에 이 가옥 13,200채를 태우고 런던에 있는 교회 87개를 포함해서 런던 시내 중심부의 약 80%를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런던은 1666년 대화재 이후의 런던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대화재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그렇게 빠른 시간에 불이 번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화재 탑 앞에 서면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666년에 화마가 런던 전체를 집어삼켰던 그때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다고 믿고 그들이 도망했던 곳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어요. 저기는 돌로 지었으니까 안 무너질 거야.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로 되어 있었는데 세인트 폴 성당은 돌로 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긴 안전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서점 주인들은 값비싼 책을, 부자들은 자신의 금은 보화를, 사람들은 평생 모아온 귀중품들을 한짐한짐 싸들고 그 성당 지하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세인트 폴 성당의 벽은 분명히 돌이 맞았지만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구조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나무 위에 납으로 덮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길이 세차게 번지니까 지붕에 있던 나무가 타오르게 되고 그 열기로 납이 녹아서 그 녹은 금속이 용암처럼 흘러내리게 돼요. 그 뜨거운 납이 성당 안으로 지하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쌓아둔 모든 책과 물건들을 태우고 마침내 웅장해 보이던 성당도 결국 무너지게 된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피난처가 사실 가장 비참한 무덤이 되었던 또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큐틴으로 하루하루 말씀의 순서를 따라 우리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수요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그냥 추상적으로 말고요.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또 누구를 또 어디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내가 붙잡았던 그 이집트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집트가 있는데 그냥 내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라고 우린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지나칠 수 있어요. 꼭 위기를 만나 보아야지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숨겨진 우리 안에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우상은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밤에 내가 붙잡았던 이집트를 내려놓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